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두 절이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예.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신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라 그러면은 좀 묶으리 잡고 싸우면 되는데 이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도무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존재들이죠.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하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편안하게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타협을 하고 또 싸워도 혈기를 내어서 싸웁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혈기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죠. 이런 모든 방법들은 전부 다 패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표현 속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 대상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 들린 현상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차례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성도를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사탄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귀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정작 진짜 목표로 하고 노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주신 두 가지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두 가지 신령한 복이죠. 사탄은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실제로는 그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려야 되는 복 두 가지, 이 신령한 복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신령한 복의 그 첫 번째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죠.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고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사함의 권세, 이 죄사함의 복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솟아오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이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노래했었습니다. 노래하면서 노래가 없으면 만들어서 부르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을 알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분명히 지금 넘어져 있어야 하고 침통해야 하고 실망해야 하고 절망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찬송을 하면서 다니고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상해. 저 집사님한테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성도,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무엇인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 성도는 죄사함에 이 비밀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직에 종사를 했는데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죠. 서랍에 두었던 10만 원짜리와 그리고 컴퓨터를 도둑을 맞았습니다. 보통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머리를 감싸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컴퓨터 속에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깜짝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게 그만 유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집에 들어가도 죽을 맛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조카들, 10대 조카들이 만약에 그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삼촌인데?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가슴 졸이면서 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라온 거 삭제하고 신고를 해도 누가 올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늘 여기에 매달려서 살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삭제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만약에 촬영이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이 일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촬영이 되면서 생생하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사탄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해오죠. 우리의 삶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정말로 오랫동안 갑니다. 이러한 면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가 막히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게 토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은 내가 기록해놓은 거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삭제해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모든 영상들을 탁월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다 삭제를 해 주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쓰이는 것이고 그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삭제를 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도 하지 아니하시고 딱 이거 하나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앞에 나갔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금 1만 달란트가 20억이라면은 아, 금 한 달란트가 20억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한 20조 정도가 되겠죠. 뭐 그것보다 아마 더 될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삭제해 주면서 이제 탕감을 해 주었으니까 자유하면서 살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출받은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에 탕감을 내주면은 춤 안 추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해주고 웬만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춤을 추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죠. 100데나리온, 3개월 동안, 3개월 월급입니다. 3개월치 월급을 빚진 자신에게 빌려간 그 친구를 만나서 목을 잡았습니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기간만 좀 주면 갚겠다라고 하는 애걸 하는 그 친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금 부릅니다. 그리고 놀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다면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은 거 아닙니까? 너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탕감해 주었던 것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서 감옥에 던져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나도 용서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싶겠지만은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입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어야만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식구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은 좋은 소식,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용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용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면은 내 속에서부터 노래가 흘러나오죠.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사랑의 소문이 늘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신령한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잘 죄 잘 못 짓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서 죄 짓는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워서. 성도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죄를 잘 못 지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은밀한 죄 짓는 것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함으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행의 복,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는 이 동행의 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늘 인식을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라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이 평가를 만약에 4대 교회 목사로서 제가 받았다면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통곡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신령한 복 두 가지를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감격도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싸우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별 조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고 성도를 지키시면서 보호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교회는 사라져야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성도는 죽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때가 되면은 교회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성도가 무너져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이쯤 되면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넘어져야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주눅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은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정도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게 힘들게 겨우겨우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슝 하고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죄사함을 해주셨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근데 참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귀신만 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죄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고 교인들 사이에 미워하고 다투고 여전히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던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23-24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걸 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귀가 도전을 해오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해오는지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는 그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실천을 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죄인이라는 할머니가,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가 홀로 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할머니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늘 대화하고 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네요. 바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되신 할머니가 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소한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옆집에 로버트라고 하는 심술 궂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죄인 할머니가 늘 아침마다 현관문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준다고 저렇게 늘 중얼중얼 기도를 하냐고?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양식이 떨어진 것 같아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힘없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나오기 전에 바구니에다 먹을 것을 잔뜩 담아서 문 앞에, 현관문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에 또 갖다 두었더니 할머니가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할망구야, 그 내가 갖다 놓은 거라고, 하나님이 갖다 준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심술 굳고 저 욕심 많은 할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도록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와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서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되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식만 가지게 만듭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구원받은 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 이거 허접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감격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고 다시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